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행정 자료이자 교우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자료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 문제지인데요.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실시하는 세례식 전날 세례 문답 시간 직전에 저렇게 간단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세례 받고 또 입교하실 교우들,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시험을 치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전에 시험을 치는 건요, 세례 입교 대상자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뭐 탈락시키려는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례 입교 대상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저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이유, 다음 달 4월 8일 세례 문답 때부터 저 시험 문제 중에 한 가지 문항이 추가된다는 것,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그 시험 문제지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맨 마지막 문제는요, 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기록하세요. 요겁니다. 요거 있는데, 앞으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십계명을 쓰는 문항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하라고 문제를 내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굴 가만히 뵈니까요, 아무래도 이 십계명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 율법 그리고 뭐 계명 이런 딱딱하고 조금 경직된 뉘앙스가 느껴져서 그런지 아무래도 여러분 표정이 약간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십계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 크리스찬 카페에다가 견공 십계명, 개죠? 견공 십계명이라는 걸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견공 십계명 첫 번째,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 것. 두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 것. 세 번째, 6월부터 8월까지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 것. 네 번째, 절대 낮잠을 자지 말 것. 다섯 번째, 미인 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갑자기 예쁜 개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경계할 것. 여섯 번째,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산으로 도망갔다가 25도 이하로 내려간 후에 산에서 내려올 것. 일곱 번째, 만약 잡히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 할 것. 여덟 번째, 보신탕집 10m 이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접근하지 말 것. 아홉 번째, 성이 변신 경공들은 특히나 인간의 주요 목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마지막 열 번째, 잡혀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 것.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예,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예, 십계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견공 십계명이었죠. 요거는 이제 음주 십계명이라는 건데, 자, 우리 찬양대에서 1부터 10까지 제 손가락을 보고 차례대로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셔요. 다시 한번 시작.
1.
1차에서 끝내고
2.
2차 이상은 절대로 가지 맙시다.
3.
3차 이상 가는 사람은
4.
사람 잡을 사람이니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5.
오직 자기 주량대로만 마셔서
6.
육체를 혹사시키지 맙시다.
7.
칠칠치 못하게 끌려다니다 후회하지 말고
8.
팔팔하게 살아갑시다.
9.
구찬 변명은 늘어놓지 말고
10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과 가정을 지킵시다. 예. 요 대목에서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건데. 막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면은 조금, 예, 어색해집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닌 두 번째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예,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죠? 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십계명이 있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십계명.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십계명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것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렘브란트의 성화인데요. 저 모세입니다. 저 모세가 들고 있는 거, 저게 바로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저 첫 번째 십계명,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렸어요. 지금 저 성화에서 나오는 저 모세가, 예, 이 손을 십계명을 들고 있는 저 동작, 저게 바로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지는, 그래서 깨트리는 그 동작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모세는 왜, 어째서 자기 손으로 직접 깨트려 버렸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깨트린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우리의 인도자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모세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첫 번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깨트릴 만큼 분노한 모세의 이와 같은 분노는요, 우상숭배라는 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십계명이 깨트려진 다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십계명,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지 않으셨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었어. 그 다음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요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강림하셨고 두 번째 십계명 때도 강림하셨는데,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하기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이전에도, 출애굽기 34장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모세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그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방신들이 너희와 맺었던 그 관계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관계는 전혀 다르단다. 내가 너희와 맺은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과 계명 그 자체만 몰두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난다. 여러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계명 그 자체만 몰두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되게 나무라셨던 바리새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뭡니까?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율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뭐 더 이상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더 이상 철저하게 지킬 수 없을 만큼 십계명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없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십계명을 통해서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십계명을 통하여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새긴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계명 그 자체만 몰두하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첫 번째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는 대목인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의 증표다. 결혼 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증표. 결혼 반지. 아시겠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그 증표로 상대방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증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런데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의 의미로 맺은 첫 번째 십계명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집어던져서 깨뜨렸어요. 물론 아까 확인했지요? 첫 번째 십계명이 깨져버린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도 함께 깨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도 함께 깨져버린 겁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도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지요? 사랑의 증표, 결혼 반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해서 첫 번째 십계명이 깨져버린 것은 단순히 돌판, 십계명 돌판만 깨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결혼 반지를 자기 스스로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평생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정조를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결혼 반지를 던져버린, 빼서 던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손가락에다가 다시 결혼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여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여정에 우리 스스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끝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여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중단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다시금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눈을 찔렸어요.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들쳐본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의 한쪽 눈은 실명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설상가상 찔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마저 감염이 돼서 실명됐습니다. 양쪽 눈을 모두 다 잃어버린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도 이 아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내던 이 아이 12살 때 주변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점자를 개발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교육자로서 세계 최초로 점자를 창안한 루이 브라유라는 인물입니다. 루이 브라유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두 눈을 잃었을 때 나와 가족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십계명을 통해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새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